있습니다. 이달 11월 들어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일주일간 1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170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으며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보건안전센터 측은 휴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많은 인파가 이동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확진자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18만 8천여 명이었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7월 191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8월과 9월에는 각각 147만 3천 명과 121만 6천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달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8일 기준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수는 400만 6,548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8일 현재 유럽의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40만 64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60만 370명을 기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 지난 한 주간 신종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 수는 3만 6,417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유럽 내 신종 코로나 피해가 가장 빠르게 발생한 곳은 누적 확진자 160만 명, 사망자 5만 7,550명의 영국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누적 확진자 220만 명과 150만 명, 사망자는 5만 1,914명과 5만 3,67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던 싱가포르 산모가 신종 코로나 항체를 가진 아기를 출산해 태아와 산모 간 감염 전이 여부와 관련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1월 태어난 해당 아기는 신종 코로나 증상 없이 태어났지만 이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산모는 신종 코로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감염됐던 산모가 태아에게 전이한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 콜롬비아 대학 얼빙 메디컬 센터 의사들은 산모와 신생아 간 신종 코로나 전염 가능성은 드물다고 밝혔지만 중국 의료진들은 코로나 감염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항체가 발견됐지만 출생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감염 임산부가 아이에게 신종 코로나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에 대한 암살 사건과 관련해 이란 측이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아야톨리 알리 하마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파크리자데 순교자에 대한 모든 분야에 걸친 과학적 기술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마네이는 이어 뛰어난 과학자인 파크라제이데이가 적들에 의해 살해됐다면서 그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으로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산 노하이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순교자 파크리자데를 암살한 적들의 절망과 증오 깊이를 보여주며 그의 순교는 우리의 성취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르 자프르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암살이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상당한 징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이란 핵무기 개발 계획의 선구자인 파크라자데는 테헤란 동쪽에 있는 아바사라드레에서 매복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파크라자데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반감을 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은 파크라자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 자국 대사관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보복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이란이 삼을 수 있음에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안의 대사관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에서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제 입장이 바뀐 건가요? 예, 윤 기자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란을 빚었던 것은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선거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연방 조달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연방 정부 기구인데요. 이 연방 정부 조달청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이 당선인 측의 정권 인수 준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 헌법상 권한은 아니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당선인 인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특히 경합주에서 이 말하자면 선거 부정, 특히 우편 투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또 상당수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연방 조달청은 당선인 확정을 미뤄왔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정권 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그 예산, 인력 지원 이런 거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네.
바이든 후보 측은.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선거 소송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또 그 핵심 경합주의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연방조달청 청장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서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조달청의 담당관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 지위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필요한 정권 인수를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정권 이양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선거 결과에 완전히 승복한 것은 아닌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정권 이양에 이제 협조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주 올리는 인터넷 트윗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공화당은요 더 열심히 싸워라 그러면서 부정 투표 의혹을 이제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며 수십 건의 이제 소송을 냈는데요. 30건 정도가 기각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다는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이제 기세가 좀 꺾이거나 승복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6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면 나는 백악관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제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승복의 기준,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면은 난 나가다 이런 이제 승복 기준을 밝혔고 또 시점 1월 20일 이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요. 미국 언론이 상당히 여기에 이제 주목하고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보단 이렇게 좀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송도 있고 또 그동안 몇몇 그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재검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개표 결과가 그 뒤집힌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좀 그 보고서 그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복했다, 승복한다 이런 언급은 아니지만 이를 보는 대선 결과를 보는 그 분위기는 상당히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 윤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선거에 진 패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약간의 입장 변화는 있지만 누그러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복하는 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현 단계에서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소송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패배를 시인하고 또 승자에게 축하를 하는 그런 전화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전통이 미국 정치에서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예외적이죠.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에 이제 조지 부시 후보하고 엘 고어 전 부통령이었죠. 예. 그 대선 과정에서도 플로리다에서 이제 재검표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꽤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예.
한 달 가까이 갔는데요.
네.
이때도 그야말로 말하자면 뒤진 후보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야 승복하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죠. 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개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패배든 또 승리 연설을 하는 것이 좋은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 근소한 차이로 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후보의 권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권 이양 절차 중에 하나가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 브리핑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그 태도 변화 이후에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부터 이제 국가안보 그 정보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에 대통령 그 당선인에게 그 정보기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였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는데요. 30일부터는 이루어질 그럴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정보 브리핑은 미국의 이제 국가 정보고 영어로 이제 DNI라고 그러죠. 국가 정보국이 준비하고 참석자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핵심 참모진 등이 참석을 하고요. 보고 내용은 영어로 이제 그 대통령 일일 브리핑 줄여서 이제 PDB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뭐 이제 이것이 적대국의 동향, 테러 움직임. 또 우방국이라도 그 최고 지도자의 움직임 등 최고급 그 1급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을 비롯한 새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팀을 지명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외교 안보 요직 인선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시 바이든 당선인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며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적대 세력에 맞서면서 동맹을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를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거듭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앞서서 스스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핵심 슬로건이라 그럴까 그 가치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결과 오랜 우방인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인식이고요. 따라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런 소원해진 상황을 복원하고 동맹 우선주의 그리고 다자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로 복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자 협력과 관련해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서 그동안 수많은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이유였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들어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있고요. 예. 또 이란 핵협정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유네스코 또 유엔 인권이사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 지나치게 경사돼 있다고 비난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의 탈퇴도 이미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지난 4년 동안에 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복구시켜놓고 전통적인 미국의 다자중심 그리고 우방국들을 존중하는 그런 외교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As the President-elect said, we can't solve all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need to b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 홀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는데요. 올해 58살이고요. 외교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그 최고 그 명문 대학이죠. 그 하버드 대학하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과거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의 영어로 NS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의회, 국무부 여러 연구소에서 이제 외교 안보 문제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하고는 미 의회 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블링컨은 그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링컨은 백악관에서 이제 일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략 외에도 이란 핵 문제 정책을 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블링컨은 그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 이상 만난 뒤에도 이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자 언론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허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대북 제재 그러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핵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이크 설리번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젊은 관료 출신인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일했습니다.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을 지냈는데요.
예.
말하자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의 그 호흡 일치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아서 외교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블링컨이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든 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해왔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하자면 그 외교 안보 관련한 행보, 발언 이런 것들이 곧바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으로 그냥 확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참모들의 의견과는 다른 전격적인 결정들이 외교안보에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격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두 사람의 그 역할이 미국의 외교를 전통적인 외교로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 설리번 내정자가 이란 핵협정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 회담에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냈고요. 또 국무부와 백악관을 오가면서 이 재균형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이라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아태 지역 정책의 근간 아니었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사입니다. 이 특히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하고는 달리 좀 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할까요? 온건한 성향의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말하자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현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발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국가정보국장 DNI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인데요. 여성인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부국장이 지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국은 그 지난 2005년에 이제 만들어진 정보 조직인데요. 유명한 이제 CIA 중앙정보국을 비롯해 이제 17개 그 정보기관을 총괄적으로 그 지휘 감독하는 최고 정보기관인데요. 이번에 이제 사상 최초로 여성인 그 에브릴 헤인스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헤인스가 그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은 미국 최초로 여성 그 정보당국 이제 수장 총책임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헤인스 지명자는 올해 이제 51살이고요. 미 중앙정보국 CIA 이제 부국장을 2년가량 지냈고요. 이어서 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헤인즈 지명자는 그 과거에 그 여러 그 다채로운 경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졸업 후에는 서점을 운영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미국 정부에 들어온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그런 여성입니다.
또 유엔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는 직업 외교관이 발탁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당선인의 그 외교안보 주요 인선을 보면 앞서서 국무장관 지명자,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그리고 유엔 주재 대사 전부 다 직업 외교관 내지는 국무부 백악관을 오가면서 관료 생활을 쭉 했었던 그런 인사들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엔 대사 지명자는 니키 헤일리 아니었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외교관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인사였는데요.
네.
이처럼 그 전통적인 방식의 외교를 복원하겠다라는 당선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관측통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유엔 대사가 그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하는 것이지 유엔 대사는 사실 국무부의 일원으로서 그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그 당선인은 유엔 대사를 다시 강력급으로 격상시켜서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유엔 대사의 그 직책에 좀 더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원래 쿠바 출신 이민자라고 하죠.
네, 국토안보부도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생긴 그 막강한 그 안보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쿠바계 미국인 알레한드로 그 마요로카스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마요로카스 지명자는 올해 이제 그 61살이고요. 이민자 출신이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
마요로카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 인민국 국장을 지냈고 또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이제 경험이 상당히 이 분야에서 그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흥미로운 대목은 마요르카스가 원래 이제 쿠바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에 이제 플로리다로 망명을 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미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이민국장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내서 이번에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존 케리는 전에 국무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데요. 이번에 기후특사라는 걸 맡았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내년에 들어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엿보게 할 수 있는 인선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요.
그렇죠.
바이든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상원의원으로 일하면서 특히 외교위원회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일했었던 그런 인사고요. 또 상원의 외교위원장직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측근으로서 가까이 활동해온 그런 두 인사 아닙니까?
예.
이런 거물급이 기후특사를 맡게 된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 그 웹사이트 여기를 보면요. 차기 행정부의 핵심 4대 과제를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회복 그다음에 인종 문제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문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는 지금 미국이 국내적으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과거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고요. 이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임명한 그런 그 의도나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고 또 이 문제에서 다자 협력을 중시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죠.
네. 새 행정부의 주요 외교 안보 요직은 거의 다 지명이 되는데요. 이 국방장관은 아직 인선이 안 됐습니다. 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밑 경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 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미셸 플로이더 전 국방부 그 차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인선에 그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 지명자가 안 나온 걸 둘러싸고 여러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바이든 진영 내부에서 미셸 플로이드 국방장관 그 지명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측도 있고 이에 반대하는 측에 있어서 견해가 맞서서 이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그 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런 사람이 지명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흑인이 이제 그 국방장관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로 백인 또는 군 장군 출신들이 요직에 임명이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성 또 유색 인종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사실 뭐 인선이 그다지 여러 명에 대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니까
예.
아직 좀 미리 그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들 그리고 아시아계들 또는 흑인 이런 소수민족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또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자체가 여성 아닙니까? 미국의
네.
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이제 될 것이고요. 또 흑인 여성 출신이고 그러면서 또 인도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띈다고 하겠는데요. 아시아계라는 의미도 있고 흑인계라는 의미 또 여성 첫 부통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미 그 바이든 당선인은 유엔 대사를 여성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또 지금 국방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도 여성입니다. 그 플로노이 전 차관이 국방장관에 실제로 지명될 경우에는 이것 또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고 또 요직에 많이 기용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은 지금 전문가들이 대체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안보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앞서서 이제 그 새 지명자, 핵심 외교안보 지명자들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예.
이 미국의 그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그 핵심 지명자들의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교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다자주의로 그 복권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중시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그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으로 확립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우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그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가 참 중요한 나라 뭐 지역입니다만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이제 험악한 분위기였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은 그 남중국해, 무역, 홍콩,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사건건 이제 갈등을 빚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이런 일에 이제 그 본질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미국도 그 남중국해, 홍콩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완전히 180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미중 관계는 갈등 관계의 그 측면 못지않게 그 협력적 측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북한 핵 문제도 이것이 미중이 협력을 해야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은 이제 좀 그 계속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그 규범을 좀 국제적인 규범을 중시하고 대화도 과거보다는 좀 많아지고 그래서 갈등과 경쟁을 하더라도 좀 더 그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뭐 저희들로서는 뭐 참 중요한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에 미국에서 이제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전처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과 협상하는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 자신이 그 말하자면 실무진에게 북핵 협상을 맡길 것이고 또 자신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상황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격적인 말하자면 그 밑에 실무 관리들의 준비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 탑다운식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말하자면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세 차례 미북 정상이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실무진의 협상에 무게를 둘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정책 재검토를 하고 또 북한 문제를 담당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데 얼마나 걸릴지 최 기자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제 행정부가 계속 그 같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이제 뭐 계속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할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에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행정부가 바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존에 어떤 정책을 해왔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정책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이제 그 최고 실무 책임자가 이제 국무부 통합대책관보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임명을 하려면은 무슨 인준 절차도 있고 지명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번에 미국의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북한 핵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하고서 그 추진을 해왔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우선 순위는 그거와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규범을 중시하고 또 기후 변화 복귀 또 뭐 이란 핵 문제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순위는 아무래도 좀 그 트럼프 행정부보다 좀 뒤로 처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때까지 그러니까 가령 내년 6월이 돼야 동아태차관보가 임명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6개월 동안 지금으로 치면은 한 8개월가량은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잘 안 나서는 그런 올스톱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그 서울에서는 지금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한 앞으로 6개월, 8개월을 가만히 바이든 행정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그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남북 화해 협력도 좋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국에서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 시작됐다는 소식, 또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 인선,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청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정도만 달리면 후버댐이란 큰 댐이 나오는데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에 건설된 댐입니다. 이 후버댐은 20세기 건축공학이 이뤄낸 걸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댐 이름의 주인공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허버트 후버는 1874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장장이셨는데 내가 6살 때 심장마비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뒤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난 9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여러 친척집을 옮겨 다니다가 서북부 오레곤주의 삼촌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캘리포니아주에 스탠포드란 대학이 새로 생기는데 등록금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스탠포드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해서 스탠포드 1회 졸업생이 됐는데 졸업한 뒤에는 광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광산 자문회사를 세웠는데요. 버마 은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광산 기술에 대해서 쓴 책이 인기를 끌면서 마흔 무렵에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고아 소년이 백만장자가 된 거죠.
네, 허버트 후버는 원래 광산 기사였고 기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는데요.
1914년 여름 후버가 영국 런던에 살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이 전쟁이 허버트 후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후버에게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해외에 있던 많은 미국인들이 런던에 와서 귀국할 방도를 찾고 있었거든요. 후버가 이 일을 맡아서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 여행자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 일을 해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벨기에인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당시 벨기에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는데 벨기에는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했는데 해상이 봉쇄돼서 식량을 들여올 수가 없었죠. 형편이 이러니까 중립국 미국의 시민인 허버트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일종의 국제 구호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점령된 상태에 있는 한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런 대규모 구호 노력이 진행된 일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내슈 박사는 말했습니다. 점령군인 독일 군인들에게 식량을 뺏기지 않고 굶주리는 벨기에인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후버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깁니다만은 이 일로 후버가 영웅이 됐습니다. 인도주의 구호활동가로서 영웅이 된 거죠. 난민구제위원회를 조직해서 매일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벨기에 사람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요. 일부 프랑스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으로서 후버가 일반 대중의 눈에 국제적인 영웅으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버가 공직에 진출하게 됐죠.
1917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새로 미국 식량국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초대 식량국장으로 허버트 후버를 임명했는데요. 후버 식량국장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식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후버를 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 노력을 돕고 식량을 지원하는 일을 맡긴 건데요. 후버는 이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다음 하딩 행정부와 콜리지 행정부에서 상무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후버가 상무 장관이었는데요. 다른 모든 부서의 차관을 겸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후버의 영향력이 담당 부서였던 상무부를 넘어서요. 모든 부서에 두루 미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후버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하루 12시간이던 철강업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촉구했죠. 또 미국 수로와 운항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무장관으로서 후버는 미국 상품의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미국 상품 수출을 늘리고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27년 4월, 미국 남부 미시시피강 유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미 강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는데 결국 미시시피주 그린빌 인근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다.
네, 1927년에 발생한 미시시피 대홍수 얘기인데요. 이 홍수로 7개 주에서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는데요. 이때 재난구호활동을 지휘한 사람이 허버트 후버 상무장관이었다고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시 쿨리지 대통령이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돕는 일을 후버 장관에게 맡긴 겁니다. 후버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고요. 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후버 이름이 미국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마침 쿨리지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 해외에서 박애주의자로 명성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국내에서 같은 미국인들을 도우면서 영웅으로 떠오른 건데요. 덕분에 허버트 후보는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극빈자 수용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하겠습니다.
1928년 허버트 후보는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꺼이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후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추락하면서 수천 개에 달하는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았고요. 1,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29년 10월에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했는데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몇 달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이 붕괴하자 후보는 이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일을 떠맡은 겁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아도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는 그런 관점을 거부한 거죠. 기업계와 노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고요. 또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 주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은행 제도와 산업 제도를 개혁하려 했고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흥금융공사를 설립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후보 대통령은 미국을 대공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대공황의 충격이 가시고 후보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새로 자료가 공개되면서 후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후보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는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원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구호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보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개인적인 문서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 건 아니란 사실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후보 대통령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후보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해서 오히려 후보 대통령 정책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후보 대통령이 오늘날 정치에서 고아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어느 쪽도 후보 대통령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허버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업적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박애주의자로 기억할 수 있다고 내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벨기에와 러시아,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식량을 원조하는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미시시피강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후보가 도와준 사람들을 다 합친다면은 대단한 숫자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허버트 후보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모교 스탠포드 대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했는데요. 지금 후보 전쟁 혁명 평화 연구소라고 부르는 곳이죠. 후보는 이 연구소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끔찍한 전쟁을 막기 위한 연구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하나의 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열린 인도태평양 국제강관리 세미나 개막식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콩강 유역에 사는 수천만 주민들은 강 상류의 강물 통제와 파괴적인 영향이 미치는 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하와이 동서센터는 미 국무부와 메콩 미국 파트너십과 함께 인터넷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책 당국자와 학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강물의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메콩 미국 파트너십과 함께 메콩강 하류 5개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확대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지난 2009년 이래 메콩강 지역에 39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메콩강 위원회와 투명한 강물 운영을 줄곧 지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일방적인 메콩강 흐름 조작에 우려하면서 1년 내내 메콩강 자료를 관련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마이클 디산브리 주 태국 미국 대사는 회의를 마치면서 메콩강 지역의 성공은 강력한 협력과 관련 기구뿐만 아니라 투명한 자료 공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이 60개 이상의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메콩강 자료 계획을 만들어 자료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메콩 워터는 날씨부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수단을 갖춘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플랫폼을 몇 주 안에 크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마이클 디산브리 미국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친구들과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함께 메콩강 지역 국가들이 이 같은 자료 공유를 통해 번영하고 지속적이며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